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이 1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재개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3차 수석대표 접촉을 개시했지만 접촉은 41분 만에 끝났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황북이 통일부 장관은 오찬 직후 공동취재단을 만나 회담 전망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북대표단은 오후 3시 30분부터 25분간 4차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두 차례 접촉에서 합의 도출에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남북대표단은 전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회담 일정을 이어갔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리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한국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북한 사이에 의제 선정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었습니다.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12일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중국 언론들을 인용해 이날 낮에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모란봉 악단과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시민들의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취소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 역시 이날 베이징 말로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항공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모란봉 악단이 갑자기 복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등장한 북한의 여성 10인조 밴드로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모란봉 악단과 공훈 국가합창단 등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들이 오는 10일에서 15일까지 중국에서 친선 공연을 펼친다고 8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뿐 아니라 반군인 자유시리아군도 지원하고 있다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11일 러시아가 자유시리아군을 지원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러시아 공습은 ISIL이 아니라 시리아 반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정부군뿐만 아니라 자유시리아군 역시 공중에서 지원하며 무기와 탄약 등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ISIL과 싸우고 있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라크가 자국에 파병된 터키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탄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메드 알하킴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터키군의 주둔은 유엔 헌장이 정한 원칙과 이라크 영토에 대한 주권과 존엄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도 1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군에 철군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그러면서 이라크 정부는 터키와의 분쟁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드디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0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것인데요.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8일 미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북한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대규모 나무 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규모 지상군 파병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리아의 반정부 단체들이 아사드 정권과 평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16년 만에 야권에 패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푸른 하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겨울바다 보내드립니다.
하두가 숨 쉬는 곳에 그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은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뷰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신호가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해에도 이 유엔 안보리 정식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다뤄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말자는 반대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의제로 채택이 됐나요?
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됨으로써 채택됐는데요. 절차 투표에 앞서 지난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도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은 미국 등 9개 이사국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회의 개최에 반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서멘타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절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절차 투표 결과 9개국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4개국에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지만 절차 투표에는 상임이사국이라고 해도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건가요?
네, 미국의 파워 대사는 중국 등을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과 기아, 강간 등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는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또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담겨 있는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 즉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오준 유엔 대사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했습니다. 오 대사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논의한 안보리 회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안보리 논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짐에 따라 북한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에게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는 방법의 하나로 유엔의 최고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기에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는 20일쯤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게 된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등 기관 4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무부의 조치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자나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한 전략군을 제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전략군이 지난해 복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스커드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 두 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20875와 20945 등을 위반하고 역내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 로켓 사령부로도 알려진 북한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하는 북한군 조직입니다.
네, 같은 날 미 재무부도 북한의 기관과 개인 등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해진해운사, 평진해운사, 그리고 영진해운사 등 네 곳입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 주재원인 최성일과 단천상업은행 시리아지사 주재원 장범수와 전명국,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주재원 김경남, 그리고 단천상업은행 직원 호태훈 등 6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인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특히 북한 당국이 미국 금융제도에 접근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 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핵 계획을 확대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계속 확산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대량 살상 무기인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을 해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 발언 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최근 보수를 끝낸 평양에 있는 평천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사적지 시찰 현장에서 북한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 존엄을 지킬 자유의 핵폭탄인 수소탄의 거대한 폭우물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소폭탄은 핵분열 원자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해 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나 중수소의 핵융합 연쇄 반응으로부터 폭발력을 얻는 핵폭탄의 일종인데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무기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먼저 미국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언급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파악한 정보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영내 불안정 야기 행위와 정책에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구체적인 정보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에게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으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수소폭탄 제조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을 언급했다면 이는 수사적인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뭔가 으스대기 위해서 갖다 붙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등으로 북중 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호전될 기미를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는 최근 북중 관계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중국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과 관련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취약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관련 당사국은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에는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 언론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보도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러시아의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의 프란츠 클린체비치 제1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날 모든 세계가 모르게 비밀리에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전략센터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김정은의 발언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동양학과의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과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이 대외 선전용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관계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동시에 내부 선전용으로 북한이 강한 나라임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북한의 기관과 개인 등 10곳을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언급한 수소폭탄 개발설과 관련한 각국 정부의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산림 파괴와의 전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대규모 나무 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7일 전 세계적인 환경 보전 노력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산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의 산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앞으로 10여 년 동안 북한은 대규모 나무 심기에 나설 것이며 이런 조치가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줄이는 세계적인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나무 심기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런 설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북한 당국의 정책 추진과 마찬가지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012년 10년 안에 산림 녹화를 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014년, 그러니까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나무 심기를 독려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지난해 11월 평양에 중앙 양묘장을 시찰하면서 산림 복구 전투와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지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는 동안 북한의 산림 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북한의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지난 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 당시 산림 훼손이 심각했던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산림 훼손은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떼기밭을 많이 만들어서 경작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 무렵 북한 주민들은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식량 확보를 위해서 떼기밭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 전체 토지 면적의 68%였던 북한의 산림은 2010년에 47%로 축소돼 20년 만에 전체 산림이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떼기밭을 만든 사람은 대도시 중심이 아닌 교외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 기업소나 직장에서 배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당에 나가서 현금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장사라도 했지만 현금 수입이 어려운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떼기밭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이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북한의 떼기밭은 대급이 끊긴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떼기밭이 생겨난 과정과 결과도 시간이 갈수록 결코 녹록하지 않았는데요.
네.
산에 밭을 일구기 위해 쏟아붓는 노동도 힘이 들지만 도둑으로부터 소중한 농작물을 지키는 일에다가 앞으로 떼기밭을 일구지 말라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피해가는 것 등 농사 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많은 일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나 한국 정부의 이 북한에 대한 산림 녹화 사업 지원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산림 복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녹화기구와 여러 국제기구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립된 아시아 녹화기구는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에서 산림 복구와 식량 대책을 연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녹화기구의 김소희 사무국장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상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토양 산성화도 우려된다며 산림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삼림이 황폐화되는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황폐화된 지역에 토양이 산성화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복구하지 않으면 이걸 복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 대책과 관련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등에서 복합 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의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당국의 호응이 없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북한 당국이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떼기밭을 가꾸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수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애모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강 너머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Denn Europa in der Flüchtlingsfrage versagt. dann ginge ein entscheidender Gründungsimpuls eines geeinten Europas verloren.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 타임즈가 발표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즈는 메르켈 총리가 유럽에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에서 난민 사태가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대규모 수용 방침을 밝히고 다른 국가들도 난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기도 했지만 이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등 유럽의 채무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분단 시절인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족이 동독으로 이주하면서 동독에서 자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과학자 출신 정치인입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양자화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며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동독 국립과학원에서 일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통일을 앞둔 격동기에 동독에서 결성된 민주개혁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기독교 민주동맹 후보로 하원의원에 선출됐고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청소년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기민당의 첫 여성 당수로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총선 뒤 총리에 취임했고 10년째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독일을 흔들림 없이 이끌면서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타임즈는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메르켈 총리는 요즘 유럽에서 보기 힘든 도덕적인 리더십을 꾸준히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ISIL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서요. 미국의 이 ISIL 대응 전략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지상군 병력 파병은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SIL 대응 전략에 큰 변화는 예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면서도 지상에서는 미군 병력을 직접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ISIL에 맞서는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1년 넘게 공습을 가했음에도 이 ISIL의 세력을 눈에 띄게 위축시키지 못하면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많습니다. 카터 장관은 왜 파병에 반대한다는 겁니까?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오히려 ISIL이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카터 장관은 만약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사태를 다시 미국의 전쟁으로 몰고 간다면 현지에서 ISIL과 맞서 싸우거나 ISIL의 통치에 저항하던 세력들이 오히려 미국에 대응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청문회에 나온 민주당 잭 리드 상원 의원도요. 지상 전투는 현지 병력이 수행해야 한다면서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면 ISIL의 선전전에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오히려 현지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ISIL 격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일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었죠. 사실 이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 연설을 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지상에서 ISIL에 맞서는 것은 현지 병력이 돼야 하며 지상에서 미국의 역할은 훈련이나 군사장비 지원 아니면 제한적인 이 소규모 특수작전 수행에 국한돼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또다시 소모적이고 장기적인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ISIL이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그동안 지상군 파병을 주장해온 미국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카터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공화당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그동안 미군의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대규모 병력 파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주 청문회에서도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으며 시간도 미국의 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상군 파병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카터 장관이 이 ISIL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는 얘기인가요?
카터 장관은 ISIL의 대응 작전 수행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ISIL의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한 특수원정 타격부대를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명의 제한적인 규모지만 그래도 기습작전과 인질 구출, 또 정보 수집, 이 ISIL 지휘부 체포 같은 이 급박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임무를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미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특수부대 파병은요, 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ISIL 핵심 지역에서 최근에 이들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뤄진 후속 조치라는 게 미군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 따라서 이 그만큼 이 진전이 최근에 있다는 것이죠.
네.
카트 장관은 또 이 청문회에서 ISIL의 주요 재원인 석유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공습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이 아사드 정권과 협상 의지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아의 이 내전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시리아와 시리아 이 아사드 정부와 반정부 세력 사이에 협상을 주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정치적인 이 방법으로 내전을 종식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의 이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이 평화회담을 위한 과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죠. 일단은 좋은 첫걸음을 뗀 것이죠.
네.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이 반정부 세력들 간의 비공개 회의를 가졌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아예 이제 아사드 정권을 협상 대상으로마저 인정하지 않았고 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네.
이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됐었는데
네.
아사드 정권과 협상에 나서기로 일단은 반군 세력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사드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요. 아사드 대통령의 존재는 과도정부를 구성할 때까지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보다는 이제 한 발 물러선 것이고요. 반군 측은 협상 전에 무조건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요구에서는 바뀐 것이기 때문에
네.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정부가 출범하면 이 아사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시리아 반정부 세력과 아사드 정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데 협상 시한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과도 정부를 구성한 뒤에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 이 목표인데요. 반정부 단체들의 합의로 일단 이 협상을 위한 이 틀은 마련이 된 셈입니다.
내전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4년 반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협상이 과연 시작할지도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것이 이제 지난 2011년 3월인데 이후에 이제 무려 25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
네.
1,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습니다. 또 국토는 폐하로 변하고 국가가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나뉘어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까지 시리아 동부의 넓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정치적인 협상 과정에서 정말 답이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국제 회의를 계기로 지금 협상을 위한 지금 틀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군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더더욱 큰 것은 아사드 정부와의 과연 협상을 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또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이 아사드 정권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중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좌파 집권당이 패했죠.
그렇습니다. 요즘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좌파 정권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주말 치러진 총선에서 좌파 집권당이 야권 연대에 패했습니다. 이 야권 연대는 뭐 우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우파가 섞여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이 이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야권 연대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야권에 패한 것은 16년 만에
네.
처음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추락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 지지율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야권 연대를 지지하면서 집권당의 패배가 예상은 됐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계속 이 좌파 세력의 권력을 잡았던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이 참패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있고요.
네.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선거 패배를 시인하긴 했지만 야권에 대해서도 경제를 이유로 국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좌파 집권당이 고전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장 크다는 분석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좌파 정권은 그동안에 석유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했고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같은 이 대중 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을 폈죠. 그래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석유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경제 둔화로 이 석유 수요까지 낮아지면서 베네수엘라가 급격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이 물가 인상을 겪고 있는데 뭐 통계에 따라서 뭐 200%까지 올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또 상점에는 물건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뭐 물건을 특히 이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일도 잦고요.
네.
이렇게 고통이 커지다 보니까 이 좌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의 성격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 외에 야권에서는 좌파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비판도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좌파 정권이 뭐 10년 넘게 계속 이 정권을 잡으면서 야권에 대한 탄압이 컸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야권 후보가 피살되는 사건 때문에 파장이 더 커졌었습니다. 또 이 베네수엘라 중부 과리코주에서 출마한 루이스 디아지 후보가 수감된 후에 야권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즈의 아내와 정치유세에 참가했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었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야권 연대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과반 의석 확보가 확정이 되면서 현 정권이 구속 수감시킨 야권 인사를 석방하기 위한 사면법 제정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이 경제난 같은 실정을 물어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추진할 거란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흔들리는 건 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파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중도 우파 성향 후보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좌파 집권당 후보를 물리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죠. 그래서 12년 만에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정권 교체가 이제 성공을 한 것인데요. 아르헨티나 역시 심각한 경제 악화가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고요. 브라질에서도 이제 경제난에 이어서 국영 에너지 업체의 부패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16년 만에 야권에 패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돼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고령화였는데요.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인구 분포 변화에 대응해서 연금 제도 등을 개혁을 하고 노동 인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가 권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발전 등을 이제 주요 이유로 들고 있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른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고요. 또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도 늘었습니다. 의료 복지도 이제 확대가 됐죠.
네.
세계은행의 이 수두이르 셰티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고령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의 부유한 국가에서 50년에서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고령화가 동아시아에서는 중간소득 국가에서도 20년에서 25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국가별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감소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령화의 중요한 척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2040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가 15% 준다는 건데요. 이어 중국과 일본에서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특히 이 중국의 경우 10% 노동 가능 인구 감소는 거의 9천만 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고령화와 노동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 같은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노동자들이 너무 빨리 은퇴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나라들도 미래에 대비한 연금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최재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편지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1년 12월 12일 오늘, 이탈리아의 발명가인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무선 통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Back in 1901, in Newfoundland, when he picked up the Morse telegraphic letter S.
이날 마르코니는 영국에서 발신된 무선 신호를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마르코니가 수신한 전파는 모스부호로 S였습니다. 187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르코니는 어렸을 적부터 안테나 사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실험을 하는 등 무선 전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마르코니는 후원자를 찾아 영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한 전기 기술자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무선 전신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오늘 마침내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무선 통신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성공은 라디오 통신과 선박 운항 등 통신 발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1915년 12월 12일 오늘, 미국의 대중가수이자 영화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미국 동부 뉴저지주 호보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이민 2세 출신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원래 이름은 프랜시스 알버트 시나트라였습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호보킨 4라는 그룹을 결성해 음악계에 뛰어든 시나트라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음악 판매와 콘서트 흥행에 성공하면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합니다. 1943년에는 영화에도 데뷔해서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나트라는 1953년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에도 출연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배우로서도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Frank Sinatra in From Here to Eternity, Colombia. And who please is the winner? The winner is Frank Sinatra in From Here to Eternity.
프랭크 시나트라는 다혈적인 성격과 마피아 연계설이 제기되는 등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미국 대중음악의 거인, 20세기 최고의 연예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후 1998년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